엠파이어 레코드샵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시간을 보내는 고등학생들. 코리는 어느 날 단짝 친구 진아와 심하게 다투고 감정이 격앙돼 있자 데브라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모두 다 가지고 있진 않아.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문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5년 미국에서 개봉한 앨런 모일 감독의 애정 코미디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입니다. 엠파이어 레코드 가게는 10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하면서 자신들의 청춘을 보내는 장소와도 같은 곳인데요. 이 영화에는 리브 타일러, 르네 제리거, 로리 코크레인, 조니 휘트워스 등이 출연했습니다.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 델라웨어주의 인기 있는 엠파이어 레코드 가게. 아르바이트생 루카스는 어느 날 자신들의 요새와도 같은 엠파이어 레코드점이 대형회사 뮤직타운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자 루카스는 엠파이어 레코드 가게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하루 매상을 몽땅 챙겨 애틀랜틱 시티의 카지노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다 잃게 되고 결국 사장에게 들켜 잃어버린 돈을 찾을 때까지 레코드 가게의 소파에 앉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되죠. 남자와 연애하는 게 인생의 전부인 진아, 그리고 하버드대학교 진학을 앞둔 모범생 코리, 그런 코리를 좋아해 고백 멘트를 생각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AJ. 자신의 삶이 무의미해 자살 기도를 하고 다음날 레코드 가게에서 머리를 삭발해버리는 데브라, 밴드를 하고 싶은 마크, 이들과 함께 레코드 가게에서 일하느라 하루하루 늙어가는 매니저 조. 이 레코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총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워런까지, 그리고 왕년에 유명 가수 렉스 매닝의 사인회를 앞두고 온 동네 아주머니와 할머니들이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드는데, 앨런 모일 감독의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각본을 쓴 캐럴 헤이킨에는 실제로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타워 레코즈라는 매장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영화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캐럴 헤이킨이 일했던 타워 레코드 가게는 부도가 나서 영화가 개봉되고 약 10년 뒤인 2000년대 중반에 문을 닫았다고 하죠.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에 등장하는 레코드 가게의 외관은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주 윌밍턴의 술집에서 찍었다고 하는데요. 술집 일부를 촬영을 위해 레코드 가게처럼 꾸몄다고 하네요. 앨런 모일 감독은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들이 진정한 우정을 쌓도록 하기 위해 모든 배우가 서로 옆에 있는 해변 건물에 살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영화 스파이더맨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토비 맥과이어가 당시 이 영화에 캐스팅됐었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하차했고요. 이후 그가 촬영한 장면들은 다 편집됐다고 하죠. 당시 실제로 진아 역할의 르네 제리거와 루카스 역할의 로리 코크레인은 데이트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둘은 1993년 청춘 영화 멍하고 혼돈스러운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진 블라썸스의 Till I Hear It From You. 내가 당신에게서 들을 때까지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는 개봉 당시 리브 타일러, 르네 제리거, 브랜던 섹스턴 주니어 등 신세대 스타들의 출연으로 시선을 끌었는데요. 먼저 청순한 주인공 코리 역할의 리브 타일러는 유명 록그룹 에어로스미스의 리더 스티븐 타일러와 모델 출신의 베베 뷰엘 사이에서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리브 타일러는 1993년 에어로스미스의 Get a Grip 앨범의 노래 Crazy 뮤직비디오에 얼굴을 내밀었는데요. 또 어머니의 영향으로 14살 때 모델 생활을 먼저 시작했다가 1994년 장편 영화 Silent Fall에서 자폐증 소년의 누나 역으로 연기 데뷔를 했습니다. 리브 타일러는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에 출연했던 경험이 최고의 경험 중 하나였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녀는 1996년 영화 The Thing You Do, 1998년 영화 아마겟돈,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영화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 출연하며 왕성한 활동을 보였습니다.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에서 영화 마지막에 노래를 부르면서 숨은 재능을 발휘하기도 한 섹시한 진아 역할의 르네 제리거는 미국 텍사스주 출신입니다. 그녀는 미국 아카데미상과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 골든글로브상에서 여러 번 지명되며 연기자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나타냈는데요. 르네 제리거는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요. 대학에서 연기 수업을 들은 후 연기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실업자가 돼 제리거를 더는 지원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칵테일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제리거는 그 일을 통해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제리거는 1993년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코미디 영화 멍하고 혼돈스러운에서 단역으로 데뷔했고요. 첫 주연 역할을 맡은 영화는 1994년 텍사스 살인마 속편이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영화 제리 맥과이어를 통해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작으로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개봉된 시리즈 영화 브리지 존스의 일기, 브리지 존스의 베이비, 2002년 영화 시카고 등이 있고요. 2019년 영화 주디로는 미국 아카데미상과 골든글로브상,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음악 듣고 오죠. The Cranberries의 Liar, 거짓말쟁이,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의 감독 앨런 모일은 주로 질풍노도의 시기인 10대들을 영화상에서 잘 드러내며 청춘 영화 감독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그는 캐나다 퀘벡주 출신으로 1974년 프랭크 바일탈 감독의 캐나다 영화 몬트리올 메인의 시나리오 작가이자 배우로 데뷔했습니다. 감독으로서의 첫 번째 작품은 1980년 영화 타임스퀘어였는데요. 그리고 1990년 크리스찬 슬레이터를 스타로 만들었던 영화 볼륨을 높여라의 감독 겸 배우로 관객에게 두각을 나타냈고요. 그 외 대표작으로는 1999년 영화 뉴 워터포드걸, 2000년 영화 엑스체인지 등이 있습니다. 또 2004년에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생을 그린 TV 영화 맨 인 더 미러를 감독하기도 했죠.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중에서 에드윈 컬린스의 A Girl Like You, 당신 같은 여자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는 당시 1980년대에서 90년대 미국 청소년들의 문화를 옷이나 음악을 통해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980년대와 1990년대 미국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980년대는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호황을 맞던 시기였는데요. 80년대 말 공산주의가 잇따라 붕괴하면서 자본주의 열풍이 불기도 했고요. 대중음악에서 마이클 잭슨이 등장하면서 음악으로 인종 장벽이 무너졌고 대중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 하드록에서 파생된 메탈을 중심으로 하는 록음악이 여전히 초강세를 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 반 헬렌의 점프, 건즈 앤 로지스, 본조비의 Living on a Prayer 등이 있습니다. 1980년대 미국 문화는 보수주의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 보수주의가 정점을 보였고요. 쇼핑이 미국인들의 취미가 되면서 미국 문화는 소비 문화가 됐습니다. 젊은 도시 전문직의 약자인 여피라는 단어가 유행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성공을 위한 옷차림이나 높은 학위, 고임금 직업, 우아한 집이나 아파트가 인기였고요. 동양 철학과 수백 년 된 신비주의가 결합한 뉴에이지 운동이 수많은 미국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1990년대 미국은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실업률이 2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사치 열풍이 불었는데요. 더불어 미국인들은 커피에 열광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저렴한 사치를 즐길 수 있는 커피의 인기로 길거리나 공항, 서점을 비롯해 모든 곳에 커피바와 카페가 등장했고요. 1992년 민주당의 빌 클린턴이 42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주류 사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당시 많은 미국인이 선호하는 차량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였습니다. SUV는 경트럭으로 화물도 싣고 승객도 탈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패밀리카로 유행했고요. 패션은 음악을 따라갔습니다. 10대 오트렌드는 시애틀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완전히 싹쓸이했던 얼터너티브 록의 하위 장르라고 불리는 그런지와 힙합을 따랐는데요. 이 현상은 90년대 내내 지속했고요. 1991년 록밴드 너바나가 네버마인드를 발표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형성됐는데요. 패션으로 권력과 엘리트주의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로 빈티지 중고 의류나 헐렁한 바지, 헐렁한 셔츠 등이 유행이었고요. 사람들은 낡은 카디건 스웨터, 찢어진 재킷, 부츠, 밑창이 두꺼운 신발을 선호했습니다. 야구 모자를 쓰는 사람도 많았는데요. 1998년에는 랩이 그동안 인기 있던 컨트리 음악을 앞질렀고요. 이에 따라 백인 청년들에게도 흑인들의 힙합 옷차림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값비싼 운동화, 후드가 달린 스웨트 셔츠, 반짝이는 보석류도 인기였고요. 미국 기업에서 격식 없는 일상이 보편화하면서 미국인들의 청바지와 운동화는 거의 어떤 곳에서든 입을 수 있는 복장이 됐고요. 유명 인사들도 반바지에 야구 모자를 쓰고 도시에 나가는가 하면 슈퍼모델들도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거나 영화 배우들도 헐렁한 스웨터에 바지를 입고 영화 시사회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중에서 The Martinis의 Free, 자유로운,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약 1,0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약 3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데 그치는 등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는 개봉 당시 미국 국내 박스오피스에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큰 손실을 봤는데요. 하지만 꾸준히 사랑받는 컬트 히트작이 되면서 이 영화를 통해 몇몇 배우들은 성공적인 출발을 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럼 음악 듣고 올까요? The Innocence Mission의 Bright as Yellow, 노란색처럼 밝은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를 본 관객의 반응은 어떨까요? 풋풋한 촌스러움, 등장인물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든다. 나도 엠파이어 레코드에서 일하고 싶다. 뭔가 이야기는 엉성했지만 매력적인 등장인물과 음악, 90년대의 감성 때문에 내게 완벽한 영화였다. 요즘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귀한 감성과 노래가 이 영화에는 들어있다. 리브 타일러의 사랑스러움을 보라. 시원시원한 영화라서 기분 좋게 봤다. 열정이 있어서 청춘물은 좋다. 이 영화의 부족한 점이라면 그게 없다는 게 단점이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이 영화는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변덕스러운 유머 감각 등이 결국 이 영화를 싫어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호평했고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나중에 많은 사랑을 받는 컬트 히트작이 될 수 있었던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가 박스 오피스 흥행에서 실패한 점, 그게 바로 수년간 팬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온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중에서 Better Than Ezra의 Circle of Friends, 친구들의 테두리에 함께 듣고 오시죠. Well, how the times have changed. Looking back, it seems so clear now. Everything you wanted in your life, everything is certain. Try and understand. Put a checklist on your wall. I am not what you think I should be. But you're making amends for your circle of friends. And you're trying to fit me to their mold. Yes, you're making amends for your circle of friends. And you're trying to fit me to their mold. Empire 레코드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Empire 레코드점을 살리기 위해 하루 매상을 도박으로 모두 날려버린 루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지금까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라면 말이 달라지지. 또 다른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Empire 레코드점 아르바이트생 에디는 밴드를 하고 싶어하는 마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음악은 세상과의 접착제야. 둘은 함께 움직이지. 이번에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엠파이어 레코드점이 매각 위기에 처하고 엠파이어 레코드점 앞에 기자가 취재하러 오자 마크는 카메라 앞에서 엠파이어 레코드점을 사랑했던 모든 고객에게 오늘 밤에 와서 파티하자고 하는데요. 결국 엠파이어 레코드점을 사랑하는 많은 고객에 한 푼 두 푼이 모여서 엠파이어 레코드점은 매각 위기를 모면하고 가수가 꾸미던 진아가 고객들 앞에서 노래 실력을 뽐내는 장면,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AJ는 코리를 짝사랑하고 있었고 코리는 자신이 AJ를 좋아하는지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자신이 유명 가수 렉스 매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엠파이어 레코드점 옥상에서 AJ에게 다가가 자신의 마음을 수줍게 고백하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The Misses의 Ready, Steady, Go. 제자리에 준비, 출발.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자신의 서투른 청춘을 보내면서 그와 함께 인생의 의미 또한 깨닫게 되는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중에서 플리즈의 Here It Comes Again 또다시 오네요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미국의 시인 랠프 왈도 에머스는 소망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소망을 너무 높게 갖지 마라. 올라가지 못할 소망을 너무 높게 가지면 눈앞에 할 일마저 놓치고 만다고요. 한 해가 시작되는 1월에는 많은 것들을 꿈꾸고 계획하게 되는데요. 눈높이에 잘 맞는 소망들이 알차게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Cause he had high hopes, he had high apple pie in the sky. Hope so. time you're feeling bad, instead of feeling sad, just remember that ram. Oops, there goes a billion kilowatt dam.
Oops, there goes a
billion kilowatt dam. There goes another problem kerplop.
Oops, there goes another problem kerplop.
Oops, there goes another problem kerplop.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높은 희망이라는 제목의 High Hopes, 지난주부터 함께하고 있는 주인공이죠. 프랭크 시나트라가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부른 버전으로 들어봤습니다. 1940년대를 뒤흔들었던 최고의 가수로 손꼽히는 프랭크 시나트라는요, 1915년 뉴저지주 호보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 호보큰이라는 동네는 당시 미국 내 작은 이탈리아라고 불릴 만큼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많이 살았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술집을 운영하면서 아들 시나트라를 키웠던 탓에 시나트라 역시 어린 시절부터 이 부모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라게 되는데요. 이렇게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환경에 일찍부터 노출됐기 때문일까요? 그는 학교에서도 종종 거친 행동을 일삼았던 탓에 문제아로 낙인 찍히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게 되면서 시나트라는 나고 자란 이 호보큰을 떠날 마음을 먹게 되는데요. 그 시절 최고의 재즈 가수 이 빙 크로스비를 우상으로 여겼던 시나트라는 가수의 꿈을 꾸면서 뉴욕으로 떠나게 됩니다. 음악인들이 많이 모인다는 뉴욕의 52번가 클럽들을 드나들면서 이 음악적인 자양분을 공급받곤 했는데요. 그러다가 1940년 이 노래를 녹음하게 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의 프랭크 시나트라를 있게 했던 그의 첫 싱글 앨범이자 히트곡 다시는 웃지 않을 거야 라는 제목의 I Will Never Smile Again 듣고 얘기 이어갈게요.
That our romance is through I'll never I'm so in love with you I'll never thrill again To somebody new
무려 12주 동안 인기 순위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가수로서 확실한 스타성을 입증했던 이 프랭크 시나트라의 I Will Never Smile Again 들으셨는데요. 이 노래는 당시 트럼본 연주자이면서 또 스타 제조기라고 불릴 만큼 천부적인 사업 능력을 가졌던 이 토미 도시와의 만남으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는 그런 토미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토미는 노래에 대해서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줬다라고요. 이렇게 그 둘의 만남은 아주 운명적이었어요. 그 당시 미국에서 손꼽히는 토미 도시 밴드와 이 3년을 함께 보냈던 시나트라는 솔로 데뷔를 위해서 밴드를 탈퇴하게 되는데요. 이후로는 콜롬비아 레코드와 손을 잡고 또 음악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솔로 데뷔 이후 발표했던 All or Nothing at All이라는 노래는요. 역시 또 한 번 대히트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감미롭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수많은 소녀 팬들을 기절하게 만들었다는 바로 그 노래 All or Nothing at All 듣고 올게요.
Half a love never appealed to me. If your heart never could yield to me, then I'd rather have nothing at all. I said all, nothing at all. If it's love, there ain't no in between. Why begin and cry for something that might have been? No, I'd rather have nothing at all. Hey, please don't bring your lips close to my cheek. Don't you smile or I'll be lost beyond recall. The kiss in your eyes, the touch of your hand makes me weak. In my heart, it may grow very dizzy and fall. And if I fell under the spell of your call, I would be caught in the undertow. Well, you see, I've got to s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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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r nothing at all.
New York 파라마운트 공연장을 이 수천 명의 소녀 팬들로 뜨겁게 달궜던 프랭크 시나트라의 All or Nothing at All 들으셨는데요. 이 파라마운트 공연장은 브로드웨이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브로드웨이란 이 미국 뉴욕시의 맨하탄을 남과 북으로 가로지르는 큰 길을 말해요. 주로 극장과 공연장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브로드웨이 하면 미국 공연장의 대명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브로드웨이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공연장이자 영화관이었던 파라마운트에서 공연을 한다는 건 이 가수 입장에서 대단한 영광이었는데요. 가수로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인 가수가 그것도 유례 없는 여성 인파를 극장가로 끌어모았던 프랭크 시나트라의 인기는 그야말로 대단한 열풍이었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몰고 온 인기 열풍이 과연 어느 정도였을지 그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밤에도 낮에도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라는 로맨틱한 가사로 수많은 소녀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Night and Day 전해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Night and Day, you are the one, only you, neath the moon or under the sun. Whether near to me or far, it's no matter, darling, where you are, I think of you day and night, night and day. Why is it so that this longing for you follows wherever I go? In the roaring traffic's boom, In the silence of my lonely room, I think of you day and night, night and day. Under the hide of me, there's an oh such a hungry yearning burning inside of me, and its torment won't be through till you let me spend my life making love to you. Day and night, night and day. Only you, neath the moon or under the sun, whether near to me or far, it's no matter, baby, where you are, I think of you day and night, night and day. Why is it so that this longing for you follows wherever I go? In the roaring traffic's boom, silence of my lonely room, I think of you day and night, night and day. There's an oh such a hungry burning inside of 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11월 11일은 미국의 베터런스 데이입니다. 독립전쟁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미국의 모든 군대에서 복무한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날입니다.
미국 역사에 등장한 수많은 전쟁 영웅들 중 특히 유명한 인물 중에는 1950년대와 60년대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 오디 머피가 있습니다. 미국의 다양한 매체들은 오디 머피를 가장 사랑받는 베테랑, 가장 훈장을 많이 받은 참전용사, 전설적인 전쟁 영웅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베테랑스 데이를 맞아 오디 머피의 생애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member this, when your gun's empty, a hero having himself some new. 미국 영화 배우 오디 머피가 출연한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오디 머피는 약 25년 동안 4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 중에는 유니버설 영화사 보급 영화 중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영화도 있습니다. 특히 그는 서부 영화에서 정의로운 보안관이나 카우보이로 많이 출연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작곡가, 작가,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마치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 같은 뛰어난 영맹을 떨치고 헐리우드에서는 이름을 날린 그였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대단히 불우했습니다. 오디 리언 머피는 1924년 6월 20일 텍사스주 킹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소작농으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자녀는 모두 12명이나 됐고 오디는 그 중에 여섯 번째였습니다.
12살 때는 아버지가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디는 그 후 아버지를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디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목화 따는 일을 하면서 집안 살림을 도왔습니다.
하루 일당이 1달러, 요즘 가치로는 1시간의 최저임금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 때문에 12명 아이들 중 3명은 일찍 사망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오디의 다른 세 동생은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오디가 16살 때는 어머니가 사망했습니다. 오디는 백화점, 주차장, 주유소, 학교 등에서 노동일을 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에 기습했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선포하고 징집을 시작했습니다. 15살이었던 오디 머피도 군에 입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모자랐습니다. 군 입대 최저 연령은 만 16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머피는 1942년 만 16살이 되자 해병대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영양실조 판정으로 실격이 됐습니다. 당시 그의 체격은 키 166cm, 몸무게 48kg밖에 안 됐습니다.
오디 머피는 해군과 공수부대에도 지원했으나 또 불합격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육군 모병소에 가서 사정사정해 겨우 입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텍사스주에 있는 신병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약한 체력 때문에 머피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교관들은 머피를 행정병이나 취사병으로 교육해 후방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대개 신병들은 전투병으로 가는 걸 두려워했지만 머피는 꼭 전투병으로 가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교관들은 별 수 없이 그를 전투병으로 훈련시켰습니다. 훈련을 마친 에디 머피는 2등병으로 미 육군 제3보병사단 15연대에 배치됐습니다. 부대에서는 아직 어리고 키가 작은 머피를 풋내기 또는 텍사스 꼬마라고 놀렸습니다.
머피가 소속된 부대는 모로코의 카사블랑카로 파병됐습니다. 이어 이탈리아의 시실리아 상륙작전에 투입됐습니다.
그 후 머피는 이탈리아 본토와 프랑스 남부에서 독일군 기관총 포대에 돌진해 수류탄으로 공격하는 등 여러 차례 전투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였습니다. 그 같은 전공으로 머피는 2등병에서 승진을 거듭해 소위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오디 머피를 유명하게 한 건 1945년 1월 26일 프랑스 홀츠바이어에서 벌어진 전투였습니다. 소대장이 된 머피는 부대를 이끌고 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전차를 앞세운 수백 명의 독일군 반격에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해 머피 부대에 M10 디스트로이어 탱크에 불이 붙었습니다.
머피는 부대원들을 숲속으로 후퇴시키고 자신은 탱크 옆에서 적을 향해 소총을 쏘아댔습니다. 그러나 많은 적병이 몰려오자 그는 불타는 탱크로 뛰어올라가 기관총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많은 독일군을 사살했지만 머피도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머피는 의무병을 다른 부상병에게 보내고 자신은 혼자서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머피는 한편 싸우면서 한편 무전으로 야포 지원 사격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머피는 50명의 독일군을 사망 또는 부상케 했습니다. 독일군은 결국 후퇴했습니다.
불이 붙은 탱크에 남아 사격을 하던 머피는 독일군이 물러가자 탱크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체했더라면 머피 자신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머피는 담대한 용기와 의지로 부대를 포위와 전멸의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이 전투 후 머피는 중위로 진급했습니다. 머피는 2년 남짓한 참전 기간 중 약 260명의 독일군을 사살하고 많은 포로를 잡았으며 6대의 전차를 파괴했습니다.
머피는 명예훈장, 육군수훈 십자훈장, 은성훈장, 동성훈장 등 여러 가지 훈장을 받았습니다. 또 프랑스 정부의 레지옹 도네르 훈장, 벨기에 무공 십자훈장 등 외국의 훈장까지 그가 받은 훈장과 메달은 모두 33개에 달했습니다.
1945년 독일이 항복한 후 머피는 텍사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각종 모임의 연사로 초빙되고 축하연, 퍼레이드, 환영식 등도 열렸습니다.
머피는 1945년 9월 21일 현역에서 제대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텍사스주 방위군으로 적을 두었습니다. 그는 방위군에서 소령으로 제대했습니다. 제대 후 머피는 불면증, 우울로 인한 발작, 심한 악몽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머피는 1949년 자서전인 To Hell and Back을 집필했습니다. 지옥으로 갔다 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이 책은 그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의 영웅적인 행동들이 스스로 한 것은 아니라고 겸허해하면서 받은 많은 훈장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그가 복무하거나 지휘하던 부대원들의 용맹과 국가에 대한 헌신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머피는 그 후 영화배우이자 농장주 겸 사업가로 변신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영화로 진출한 건 1945년 9월 배우 제임스 캐그니가 그를 헐리우드에 초대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캐그니는 시사 사진 잡지 라이프에 실린 머피의 기사를 보고 그를 초대한 것입니다.
머피는 1948년 영광 너머로라는 영화에 처음 조연으로 출연했습니다. 그 후 몇 편의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하던 머피는 배드보이에서 주연이 됐습니다. 차츰 영화인으로서 명성을 쌓아가던 그는 1959년 총탄에는 이름이 없다라는 영화로 서부 영화에도 등장했습니다. 그 후 머피는 많은 서부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약 25년 동안 출연한 44편의 영화 중 33편이 서부 영화였습니다.
그의 자서전인 To Hell and Back은 1955년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지옥의 전선이라는 타이틀로 이 영화가 소개됐습니다.
Tried to get Murphy? Too late for that now.
이 영화는 거의 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대흥행작이 됐습니다. 이 금액은 당시까지 유니버설 영화사에서 보급한 영화 중 가장 큰 수익을 올린 기록이었습니다.
머피는 다수의 TV, 라디오,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에도 출연했습니다. 머피의 이름은 현재 할리우드 명예의 전당에 헌정돼 있습니다.
머피는 성공적인 컨트리 뮤직 작곡가이기도 했습니다. 머피가 작곡한 노래는 딘 마틴이나 에디 아놀드 등의 유명 컨트리 가수들에 의해 발표됐습니다.
1971년 5월 28일 머피는 사업차 5명의 동료들과 개인 항공기를 타고 동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비행기는 버지니아주 로노크 부근에 있는 산 브러쉬 마운틴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머피를 비롯한 탑승자 6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때 머피의 나이 46세였습니다.
1971년 6월 7일 머피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머피의 안장식에는 조지 H.W. 부시 당시 유엔 대사, 웨스트 모어랜드 장군, 그리고 머피가 속했던 미 제3사단 요인들이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의 머피 묘소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묘소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머피가 세상을 떠나자 그를 기리는 여러 행사나 단체들이 결성됐습니다. 1973년에는 ODL 머피 기념 전역군인 병원이 텍사스의 샌 안토니오에 건립됐습니다.
1996년 텍사스 주 의회는 오디 머피의 생일인 6월 21일 오디 머피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베테랑스 데이를 맞아 참전용사 오디 머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